American Heritage Dictionary 사전에 보면 사마리탄,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굿 사마리탄이라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헌신적으로 이웃을 돕는 자비로운 사람. 굿 사마리탄이 그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가?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죠.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나오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누가 진정한 이웃인가? 라는 말씀 속에서 뭐 사마리아인이다 유대인이다 그런 거 필요 없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그 사마리탄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 보시면 많은 자선단체라든가 이 그 사마리탄 이름을 딴 곳이 많습니다. 가까운 코발리스에도 그 사마리탄 하스피를 병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현대의 독자들은 사마리아인 그러면 굉장히 좋은 이미지로 생각합니다. 도와주는 사람. 그렇지만 그 당시에 살았던 유대인들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 아니면 중국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 이것보다 비교할 수 있을 만큼 훨씬 더 적대감을 가진 단어가 사마리아인, 사마리탄이라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가지도 않는 그 길을 일부러 사마리아 땅을 들어가셨고 그것도 사람들이 오지 않는 가장 더운 정오에 야곱의 우물가에 가셔서 한 과거가 있는 여인을 만나셨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그 길로 가셨다는 거죠.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화를 합니다. 대화 속에서 이제 주님이 누군가를 점점 알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줍니다. 이 여인은 처음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수작 거는 줄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 과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아 선지자구나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더 깊은 얘기까지 갑니다. 이제 남편 얘기에서 오늘 말씀 보시면 뭐로 갑니까? 생수에서 남편으로 남편에서 예배가 어떤 것인가? 예배자가 뭡니까? 라는 이야기로 점점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과거가 있고 상처가 많은 여인이지만 말 속에서 예배가 나온다는 것은 이 여인이 그래도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분이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대해서 물으면 대답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가지고 있으면서 예배도 주제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인이 얘기합니다. 예배 장소가 두 개 있다 하더이다 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라 하는데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말합니다 라는 거죠. 그럼 성경에서 말은 이 산은 뭐를 하는가? 그리심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심산 하면 구약에 보시면 또 하나 따라오는 산이 또 하나 있죠. 에발산이 있습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리심산은 축복의 땅이요 에발산은 저주의 땅입니다. 자, 이 그리심산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기서 예배를 드린다고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어디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그 근거가 어디 있는가? 신명기 12장 5절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가서 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이 어디겠습니까? 예루살렘이죠. 당연히 그것이 중심이니까 거기서 예배를 유대인들은 드린다는 거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이 남과 북이 나눠지지 않았다면 전혀 문제가 없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은 이후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죠. 그래서 따로따로 예배를 드리게 됐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자꾸 자기 나라 백성들이 밑으로 내려가니까 이게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죠. 나라가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려가서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북쪽에는 단, 밑에는 베델에다가 신전을 만들고 거기다가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야, 이제 내려갈 필요 없고 여기서 예배드려라고 막았다는 거죠. 자, 그것이 바뀌어서 나중에는 사람들이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짓고 결국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과 북이 따로따로 예배 드리는 장소가 달랐다는 거죠. 자,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럼 왜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졌습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몇 가지 근거로가 주장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심산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반석이 있는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성경에 분명히 보시면 그 산은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이 아니고 무슨 산입니까? 모리아산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소돔 사람들에게 잡혀갑니다. 그죠? 그것을 따라서 잡아가서 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오는 길에 멜기세덱을 만나서 십일조를 드린다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십일조를 만나고 제사를 드린 곳이 이 그리심산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 보시면, 창세기 보시면 그런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모세가 제단을 쌓았던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신명기 27장 4절에 보시면 모세가 제단을 쌓은 곳은 그리심산이 아니고 오히려 그 맞은편에 있는 에발산이라고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가 사마리아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은 정통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도 조상대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 드립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기원전 322년에 이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이 세워졌다고 말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보다 좀 더 늦게 4세기 중반에 세워졌다고 말합니다. 정확하게 어느 년도를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거의 200년 동안 이 예배드리는 장소 때문에 북쪽 사람들과 남쪽 사람들 간에 늘 갈등이 있어 왔다는 거죠. 그 갈등의 절정이 언젠가 기원전 128년에 우리가 나왔지 않은 이 중간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약의 말라기서부터 신약 예수 오시까지 그 중간사라고 말합니다. 그 기록은 성경에는 없죠. 그러나 세계 역사 속에 남아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 이스라엘이 헬라, 그릭, 알렉산더한테 지배를 받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느 정도 벗어났을 때 이 하누카, 하스모니안 왕조라는 게 세워집니다. 이 하스모니안 왕조 가운데 요한 실카누스라는 사람이 전쟁을 일으켜서 사마리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산에 있는 성전을 무너뜨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아주 최고로 올라간 것이죠. 그리고 그때 무너진 이후로 기원전 128년에 무너진 이후로 계속해서 성전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저게 언제 성전이 세워지나 그 빨리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걸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문 속에서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묻습니다. 당신들은 예루살렘인데 우리는 아직도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다이다. 언제니 라고 얘기하면 언제 성전이 세워지고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의미라도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것. 이 여인은 분명한 것은 비록 과거가 있고 사람들하고 만나는 것도 귀찮고 다 따돌림 받고 하는 것이지만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메시아에 대해서 갈급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배라는 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에서 드리든 예루살렘에서 드리든 그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 상태 그리고 예배를 받는 분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지 장소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는 그리고 많이 들었던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보내드렸던 예배에 대해서 주는 말씀이 이겁니다. 23절 24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누군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예배자를 기뻐하시는가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진리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영어로 보면 간단합니다. In spirit and in truth.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누가 받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죠. 아버지께서는 이런 예배를 받으시고 아버지께서는 이런 예배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 예배, 신령과 진짜로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러니까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외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 예배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예배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우리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야 되는 것이죠. 근데 와가지고 하나님이 아니고 딴 걸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예배가 아닌 거죠. 우리는 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것은 예배가 아닌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네가 성전 마당만 밟고 간 것이지 내가 기뻐하는 예배는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그 다음에 진리이신 말씀 안에서 예배가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우상 이 예배 드리고 그냥 내 기분만 좋아서 돌아갈 뿐입니다. 2000년도 초반이죠. 그죠? 미국에 가장 많이 팔린, 한 곳이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책 가운데 세들백 교회의 릭 워렌 목사님 쓴 책이 있습니다. Purpose Driven Life. 목적이 이끄는 삶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지을 때 그냥 우연하게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지었다는 거죠. 그 목적이 다섯 가지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존재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쁘게 해드려서 맡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뭐 하는가? 예배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어림. 기뻐하는 것이 뭐라고요? 가장 기뻐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 예배. 지금 공교롭게도 이 우리가 기억하지도 못하고 유대인들이 개반점 취급하지 않는 사마리아에 있는 한 여인, 과거가 있는 여인, 상처가 있는 여인, 아픔인 여인 입에서 예배가 나온다는 거죠. 예배. 참 이상한 얘기죠. 그죠? 과거는 이랬지만 얘는 그래도 영은 살아있어서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아가신 거죠. 결코 예수님 찾아가신 것이 우연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야 우리가 죽으면 가야 될 곳이 천국인데 그렇죠? 천국 가면 뭐하나? 뭐 아무것도 없으면 뭐할 거라는 거죠? 다 인생을 그래가 부족하고 싶은데 뭐하냐?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잠깐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황금길이 있으며 진주가 열두 진주가 있는 문이 있으며 생명수의 강이 있고 거기는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근데 그거는 좋은데 뭐하나? 계시록 4장 5장에 보시면 천상에서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배 드리는 거죠. 24장로와 네 생물들과 그 앞에 허다한 무리들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보좌 앉으신 아버지께 세세토록 찬양을 올려드린다고 되십니다. 그것도 새 노래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새 노래. 헛노래가 아니고 새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찬양 부르고 말씀하고 하는 것은 뭡니까? 거기에 가야 될 천국에 대해서 이미 실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예배 제대로 못 드리면 천국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예리하게 말씀하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 자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런 예배자를 지금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부부가 9살짜리 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오면서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오늘 성가대 찬양이 엉망이네. 화음도 안 맞고 이렇게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남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아 설교도 그래. 뭘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지루하기만 하고 했던 얘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9살 난 아들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근데 아빠 딸랑 1,000원짜리 한 장 내고 우리 온 식구가 본 쇼치고는 그 정도면 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1,000원 내고 본 쇼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1,000원 내고 본 쇼.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인지 자기가 예배를 받는 것인지 예배를 평가하는 것인지 마치 쇼를 보는 것처럼 돈 냈으니까 내가 본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평가한다는 것이죠. 20세기에 선지자로 꼽히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A.W. 토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토저. 그 사람 책 가운데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예배인가 쇼인가. 예배인가 쇼.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있으나 예배가 없다. 예배가 있는데 예배가 없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예배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회에는 참석하지 않으면서 단지 교회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교회 예산을 얼마나 지출해야 할지 계산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이런 사람들은 단지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그를 기도회에 참석하게 만들 수 없다. 왜냐하면 그는 예배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운영하고 이끌어 나간다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모순이다. 교회 운영위원회에 속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런 교회의 현안에 대해 토론하고 투표할 자격이 없다. 우리는 대개 여자들은 기도하고 남자들은 투표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다. 기도한 데 가면 대부분 여자들이 많죠. 그죠? 기도는 여자들이 많이 합니다. 근데 교회 운영은 누가 합니까? 결국 남자들이 한다는 거죠. 근데 기도도 안 하고 교회 운영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이미 이분은 오래전에 경고했다는 거죠. 우리가 드린 예배, 이 드린 게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이것만 예배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주일에 드리는 예배도 예배지만 우리가 주중에 드리는 찬양과 기도 모임과 성경 공부 이런 것도 다 예배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오늘 이 시간만 드리고 저 문을 나가는 순간 나는 끝이야 라고 아닌가 하시고 세상에 나가서도 똑같이 예배가 연장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 교회 말씀 중에서 이렇게 윤리를 이렇게 이론을 말하죠. 그렇죠? 그리고 윤리를 말하면서 첫 번째 주신 말씀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썬데이 크리스천이 아니고 에브리데이 살아라는 거죠. 매일매일 예배자로 사십시오. 이것이 진짜 예배라는 것입니다. 진짜 교회는 이 예배 주의를 드린 예배가 아니고 저 문을 나가서 세상에서 하는 것이 진짜 예배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곳에서 드린 예배만 드리면 다 드렸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문을 나가는 순간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세상에서 그냥 묻혀서 아는 사람처럼 똑같이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것도 예배입니다. 그죠?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나가서 섬기는 모든 것 다 그것도 예배에 들어간다는 거죠. 일단 우리는 예배에 달 때 빠지지 말아야 될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회개라는 겁니다. 아까 저 기도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이 없다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잘 돌아보겠습니까? 라는 거죠. 이 예배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아시니까 내 모든 삶을 돌아본다는 거죠. 내가 이런 지은 죄, 온전치 못한 것들, 부정한 것들 다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나마 예배가 있으니까 한다는 것이죠. 이 회개가 없다면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 우리가 여기서 보다가 전문을 나가면 가족이 아닌 이상 뭐는 잘 모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다시 예배 일주일 있다가 예배 올 때는 마치 내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내가 모든 걸 다 잘하고 있는 것처럼 그냥 와서 대단하게 예배 드립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는 심령은 뭡니까? 상한 심령이라는 거죠. Broken heart. 하나님 한 주가 세상에 나가서 하는데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못했습니다. 라고 펑펑 깨지고 우는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진짜로 보신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지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 진정한 부흥도 진정한 기쁨도 예배도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 예배에서 성령의 역사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거죠. 그렇죠?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그저 쓰십니까? 불러주십니까? 자식 삼아주십니까? 이렇게 깨닫는 거라는 거죠. 그게 한 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가 없으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내가 살아있고 교만이 살아있는데 그게 진짜 예배가 되겠습니까? 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 바랍니다. 오늘 누가 왔나 안 왔나? 오늘 예배 끝나고 뭐 할까? 이거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게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예배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예배를 통하여 예배자들이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것 때문에 예배가 성령으로 드려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없이 예배를 드리는 거라면 그죠? 그저 시간만 때웠다가는 형식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성전 마당만 밟고 내 기분만 좋아서 가는 예배일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기뻐 보시지 않으신다는 거죠. 구약의 제사제도 보십시오. 가장 큰 이슈가 죄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시고 죄사함 주신 것은 죄 문제를 가장 크게 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기도했지만 내가 거룩하다는 건 뭡니까? 죄에서 분리가 된다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까 내 백성인 너희도 죄에서 떠나야 되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다 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제사 제도를 주신 거죠. 네가 죄를 졌으면 네 가운데 가장 아끼는 것들 죽여서 피를 뿌려서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용서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동물들을 죽인다는 것은 가슴이 아픈 것이죠. 가장 어리고 흠이 없이 좋은 것을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아까운 겁니까? 아, 죄의 대가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깨달아라는 것이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형식화된 것이죠. 아, 또 졌으니까 또 죽여서 드리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가니까 점점 쌓여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고 우상숭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가 얘기한 거죠. 그렇죠? 성전 마당만 밟고 간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이제 재물 가져오라고 했냐? 나는 이제 피 싫어. 기름 냄새도 싫어. 나는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는 걸 원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6장에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아 왕이 죽은 다음에 성전에 가서 이 좋은 왕이 빨리 죽었습니까? 기도하다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선지자가 왕족입니다. 그죠? 그리고 구별된 사람입니다. 제사장입니다. 남들도 낫죠, 그죠? 근데 하나님을 갑자기 만나니까 첫 번째 나온 고백이 뭐였습니까? 아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첫 번째 고백이었다는 거죠. 하나 앞에 가면, 아니, 신정 위에 뭘 떨어뜨려도 금방 들어가는 거 똑같다는 거죠.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가면, 아, 그냥 나는 죄인이야. 오늘 죽었네. 이거라는 거죠. 그럼 자기를 얘기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입술을 고백하고 있는 것은 가장 우리가 범죄하기 쉬운 것이 입이라는 거죠.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즉시 그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그죠? 그리고 옆에 있던 그룹 중에 한 사람이 이 불로 찐 이 조개상 같은 걸 갖다가 입에 대니까 깨끗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야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할 때 주님 내가 계시다면 나를 보내시옵소서 응답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죄가 있으면요 막혀서 듣지도 가지도 아무도 못한다는 거죠. 예배자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부터 먼저 솔직하게 고백하고 이루어져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없으면 저 취함도 없는 거죠. 여전히 마음속에 허전한 것이 남아있고 아쉬움이 남아있고 불안한 것이 남아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해결돼야 기쁨도 있고 치유도 생기는 거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려면 죄사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신령은 브로큰 하트입니다.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함이 있어야 맞는 것이죠.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예자가 뭐라고 합니까? 25절에 이렇게 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나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다. 자, 이 예자 입에서 예배라는 말이 나옵니다. 또 뭐가 나옵니까? 메시아가 나옵니다. 메시아. 지금 여러 가지 많은 혼란스러운 게 많은데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알게 하실 자고 믿습니다 하고 얘기한 것이죠. 와, 이렇게 상처받은 여인이 마음속에는 메시아가 오시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거죠. 진짜 예배 드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아셨으니까 일부러 그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셔서 그 시간에 만나신 거라는 거죠. 이 건져야 한 영혼 얼마나 귀합니까? 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말 듣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다. I am. 내가 네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란 얘기입니까? 그죠?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그 말씀을 그냥 믿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행동을 하죠. 하나는 물동이로 그냥 물길로 왔다가 가장 중요한 물은 안 가져가고 물동이 내버려 두고 동네에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합니다. 와보라고 합니다. 그죠? 자, 물동이를 불어넣었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나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귀한 것을 놔두고 간다. 잃어버린다. 버린다. 쉽지 않죠. 그죠? 내가 설사 안 입어도 안 써도 남주는 거 안 합니다. 그냥 싸놔야 돼. 근데 이거는 가장 중요한 물길로 왔는데 그 물동이 없으면 물을 못 끼는 거죠. 그죠? 그걸 내버려 두고 갔다는 거예요. 왜요? 가장 귀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내가 갈급하고 있는 예배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분이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 가장 중요한 거니까 딴 거 필요 없는 거죠. 그죠? 내가 중요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게 생기면 그 전에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는 거죠.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말이 들어서 뭐라 합니까? 이 여인은 말이 들어가기 싫은 거죠. 사람들 만나기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시간에 일부러 왔는데 이제는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소음 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얘기합니다. 와 보래, 와 보라. 우리가 요한복음 앞에서 봤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만났던 안드레가 자기 브라더한테 가서 베드로에게 와봐 너도 같이 가서 봐 예수님 만나러 가. 그 다음에 빌립도 나다니엘에게 와보라고 얘기합니다. 와보라. 이 여인도 가서 와보십시오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라는 거죠. 동네 사람들 난리 났을 것입니다. 저 평상시에 햄스도 별로 좋지 않고 관계도 없던 여인이 무슨 일이 생겼는지 갑자기 들어와서 막 소리치면서 와보라는 거는 것이죠. 사람들이 다 놀라서 왔다는 거죠. 놀라서. 그 오늘 말씀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오더라라는 거죠. 오더라. 그래서 부정행입니다. 뭐냐 얘기하면 계속해서 사람들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고 계속해서 오고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정확히 몇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죠? 너무 놀래가지고 제자가 한 얘기가 뭔가 싶어서 계속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이 동네가 이 예인의 말을 다 듣고 이 예인의 말 듣고 왔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예배가 결국은 뭐까지 가는 겁니까? 전도까지 가는 거죠. 내가 그러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죠? 만나니까 귀하면서 내버려 둔 것이죠. 그리고 가서 와 보라고 초청까지 한다는 것이죠. 이게 진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여서 이렇게 이 시간만 긴교하고 딱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문을 나가서 전도까지 가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개념을 우리가 이 시간 드리는 한 시간 한 시간만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간만 도장 찍고 왔으면 야 오늘 예배 들었으니까 이제 다 끝났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예배자가 아닌 거죠. 이 여인이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이 여인은 평생 죄인으로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았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마음속에 있는 그 갈급함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들어주시고 그 여인에게 네가 알고 있는 게 틀렸어 라고 바르게 말씀해 주니까 그 다음 눈이 뻥 뜨인 거죠. 속이 뻥 뚫린 겁니다. 그리고 나가서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라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 전도가 뭡니까? 전도는요,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주는 게 전도입니다.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죄에서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았습니다. 이걸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한 번도 예수님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죠? 특별한 메서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뭐 오늘 무슨 전도법 많지만 다 그것이 옳지는 않습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자신의 만났던 간증, 자신의 체험이 가장 좋은 전도의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그건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성경 다 알아야 전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얘기해봐야 모릅니다. 그 사람들. 아, 자기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전할 수 있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내가 만났던 예수는 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확실한 파워풀한 툴은 없다는 거죠. 이 얘기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성경을 뭘 압니까? 드럼프시 그런 거 알고 있는 거죠. 그렇다더라. 그런데 예수께서 바로 잡으시니까 나가서 바로 이 사람이 메시아입니다. 와보십시오. 라는 와보십시오. 우리가 이 자리는 대부분들은 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거듭났습니다. 그죠? 옛날에 처음 믿을 때 아주 뜨거운 감정이 있습니다. 눈물, 콧물, 펑펑 쏟았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라는 거. 지금도 처음 때 그런 뜨거운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 식어버렸습니까? 계시록 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죠? 자주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개, 첫 번째 교회가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칭찬 많이 했습니다. 내가 너희 수고도 알고 사랑도 알고 헌신하고 다 알아. 근데 너희 가운데 천말 것이 하나 있는데 걔를 기억해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죠. 처음. 어쩌면 주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늘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진짜 예배가 아닌가. 그 예배를 만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난 거죠. 그죠? 다시 뜨거움을 잃어버렸다. 잃어버린 뜨거움을 다 찾은 거죠. 그죠? 이것이야말로 내가 진짜 예배를 드렸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 받으셨구나. 새롭게 만들어진 걸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왔는데 아무런 것도 없다면, 과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라고 볼 수 있는가? 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예배 드리러 오기를 내적인 평안, 많은 평안함을 찾았어요. 불안한데, 그 예배 드리면 좀 나을까 싶어서 옵니다. 아니면, 예배 드리고 나면, 교회고 나면, 뭔가 좀 복 받을까 싶어서, 사업도 좀 잘 되고, 건강도 좀 나아지고, 자식들도 좀 좋은 대학교 가고, 이거 바라러 온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죠? 근데 그게 다 꽝이라는 거죠. 실제로 1997년도 12월 달에 한국에 IMF 터졌습니다. 그죠? 경제 난리 터지니까, 그렇게 복 받으러 왔던 사람들은 대부분 떠났다는 거죠. 실제로 보면, 알짜배기만 남았다는 거죠. 알짜배기. 어떻게 보면. 그 가운데 놀라운 현상은요, 그 어려울 때 가장 타격을 입은 사람이 누군가? 가장들이었습니다, 가장. 요즘은 맞벌이를 많이 하지만, 그 당시에는 거의 가장들이 혼자 나가서 돈 법니다. 그죠? 그러니까, 가장이 실종하고 나면, 가장이 휘청하는 거죠. 근데 가장이 집에서 그렇게 목매고 있는 자식들에게, 내가 회사에서 잘렸어. 우리 회사 망했어. 라는 말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양복 입고 나갑니다. 그죠? 근데,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강에 고수본지 가서 앉아있거나, 파고다 원 앞에서 앉은 사람들 무지무지 많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가족들에게 얘기하지 못하고 자살한 가장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잘 나갈 때는 교회에 같이 따라와서 라이드만 해주고 자기는 딴 데 갑니다. 그죠? 끝날 때 다시 데리러 옵니다. 그죠? 그랬던 가장들이 이게 쉽지가 않고 나니까 하나 앞에 나와서 펑펑으로 깨지었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난 사람도 적지 않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상한 심령. 하나님 따라서 이렇게 안 되는 거구나.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깨지는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사람들이 드렸던 예배가 어떻게 보면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 거죠. 우리가 매일 매주 드리는 예배가 그런 마음으로 드린다면 정말로 새로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 아까 말씀드렸던 이사야서 1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산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나그 가져오란 얘기 없어. 너희가 가져왔잖냐. 너희가 기분 좋아서 가는데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 말이야. 근데 오늘 말씀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신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지금도 어떤 예배자 찾고 계신가 말씀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오늘날처럼 예배 갱신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럴 때가 없어요. 예배 갱신. 아, 예배 드리고 있는데 얼마나 잘 드립니까? 빵빵한 차량팀도 있죠. 멀티미디어 뒤에 쏘고 있죠. 그렇죠? 스튜디오 빵빵하죠. 근데 예배가 점점 죽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예배를 갱신해야 된다. 아래를 가릅니다. 그죠? 모든 것이 풍요로워졌습니다. 근데 예배 본질은 점점 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 갱신, 예배자 훈련, 무지무지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는 어떤 예배자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인가? 이 한 번을 드려도 진짜 제대로 드리면 한 조각 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한 번을 드렸는데 모든 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찝찝한 거죠. 나간 순간 들어올 때나 갈 때나 별 차이가 없는 거죠. 그죠? 진짜 예배 드리고 나간 사람들 보면요. 제가 이렇게 악수하고 그럽니다. 그죠? 얼굴이 다릅니다. 나갈 때. 얼굴이 환합니다. 나갈 때. 아, 이 사람이 오늘 주님 만나고 진짜 은혜가 제대로 들어갔구나. 저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기뻐하셨다. 나 오늘 아버지 만났어.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들었고 내 마음을 움직여줬다는 것입니다. 결단케 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살아있는 예배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내가 그러다 주님을 만났던 그 여인 그리고 가서 주님을 만났다고 와보라고 초청했던 그런 여인처럼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워지고 나가서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이 있는 예배자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